네,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복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분의 아들과 딸,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뭔가 하면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성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6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거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6절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 이제 7절부터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절 마지막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뜻은 뭔가 하면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르고 그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속량입니다. 속량.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은 다 누군가 하면 나중에 2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죄와 그리고 마귀의 노예다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인 우리들.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 죄사함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속량, 예전엔 구속이라고 했죠. 속량 곧 죄사함.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그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뜻이,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릴 때, 그리고 무감각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집회를 지금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청년들 집회를 나가면 한 번씩은 밤에 이제 청년들이 상담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교회 분들한테는 좀 그 말하기 힘든 그런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성교제와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제가 이제 한 서울에서 한번 청년들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형제가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저를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교회에 뭐 강사로 갔으니까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수련회 날 마지막이 됐는데 전심 시간에 제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때 학생들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땡땡이 치고 나왔다가 저를 만나게 됐어요.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딱 만났어요. 그런데 걔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니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신경 쓰이시죠? 또 이렇게 이야기. 또 이런 애들이 알 건 다 합니다. 알 거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거 어떻게 아냐? 정말 내가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포기하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이유는 좀 알고 포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중등부 때까지는 회장을 했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때 좀 놀게, 중학교 2학년 때 놀게 됐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옆으로 이제 좀 세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연합고사를 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때는 본고사가 이제 없어지고 연합고사를 칠 때 그때는 연합고사를 쳐서 인문계를 가려면 먼저 성적이 그래도 한 중간 이상은 돼야만 인문계 원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원서 썼는 애들이 연합고사를 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얘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 원서를 안 써줬어요. 인문계 원서를 안 써줬습니다. 집도 좋고 아, 얘 인물도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사정해서 이제 부모님이 학교 오셔서 선생님한테 떨어져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원서는 써달라. 그래서 얘가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얘가 시험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밑바닥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합격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상황마다 다른데 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또 애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애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가야 되겠고 실력은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얘가 결단을 합니다. 그날 밤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원서 쓰고 누구한테 기도했는가 하면 마귀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밤에 마귀야 마귀야 네가 살아있으면 나 고등학교 보내줘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놀랍게 응답이 됐어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열심히 치는 애들. 그러니까 얘는 마귀한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참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부모님들은 감사한 금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생겼어.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마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마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줬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걔를 영적으로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찾아와서 영적으로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고등학교 올라간 애가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애가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대학은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만났을 때는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무렵인데, 이제는 너무 괴로우니까 애가 술을 먹습니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역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엉망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재보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마귀에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최소한 6, 7년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를 포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내가 살다가 마귀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은 놈, 네가 처음이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 저울이 있다, 저울.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 한쪽 끝에는 마귀한테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6, 7년 동안 노예 생활한, 마귀의 종된 생활을 한 죄를 얹으면 어떻게 되겠냐? 저울이 있는데, 한쪽 끝에 얹으면 그냥 팍 내려가죠. 그리고 또이 저울 반대쪽에는, 이제 생각해라. 저울 반대쪽에는 예수님의 피를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애들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한참 생각하더니만, 아니,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피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야, 네가 마귀한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지난 6, 7년 동안 종노릇한 거, 그 엄청난 죄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것보다 더 무겁고 더 가치가 있어. 이 예수님의 피는 너의 그 모든 죄를 능히 덮고 그 죄에서 너를 풀어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범한 죄는 우리들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들의 인생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이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처음 자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잘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청산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표현이 그런데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와 모순은 어디서 시작되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합의를 보는 게 뭐냐? 과거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식민지 시대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면서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사변이 터지고, 그리고 또 정권이 있다가 또 혁명이 일어났어요. 4.19를 통해 혁명이 일어났지만 역시 이 과거의 잔재들을 우리가 청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노무현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분들이 가장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 과거사 청산위원회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왜 한국 사회가 이런 어떤 모순과 부조리가 있느냐? 그 뿌리를 뜯어먹어 가보면 과거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쓰라린 실패의 과거, 쓰라린 상처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발전이 없어요. 저희 청년들 뭐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님, 저안 됩니다. 왜?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 만나서 옆으로 샜을 때 그때 이미 내 인생은 끝장났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못하게 됐고, 그리고 제대로 진학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여자분들 중에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고생해도 쌉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우겨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순간 이미 내 인생은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분들은 내가 한번 사업에 실패하고 누구한테 속임수 넘어갔을 때 그때 내 인생은 끝장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쓰라린 상처와 실패까지도 우리들의 힘과 노력은 덮을 수 없지만 무엇은 덮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덮고, 그 과거 쓰라린 실패와 상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눈뜨고는 제 자신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주님께 질문을 했죠. 주님, 내 같은 이 모순 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 주신 답변이 뭔가 하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어. 너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저의 어떤 이 벌거벗고 모순 덩어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덮고 있는 저를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의롭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 자신입니다. 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묻습니다. 야,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너 그리스도 안에 있니? 너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러면 제가 답변하죠. 하나님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내 삶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저 하나 분명한 것은 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를 덮고 있는 거 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발견했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쓰라린 실패, 과거의 쓰라린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피는 덮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통해 속량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쓰라린 상처, 쓰라린 실패, 쓰라린 기억, 이 모든 것들에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그것을, 그 과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막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속량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이 속량입니다. 속량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그 헛된 행실에서 값을 치르고 풀어주셨는데 그 치루었던 값은 뭔가 하면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보배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요즘 이제 그 야구나 아니면 뭐 이런 농구나 이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자주 나오는 말이 소위 어떤 유명한 선수가 어느 팀으로 이적하게 되나, 그리고 그 이적할 때 이적료를 얼마나 받나, 이런 것들이 뉴스에 오를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A라는 팀에서 B팀으로 이적할 때 그때 B팀은 이적료를 지불합니다. 그 지불했던 이적료는 뭐가 되느냐? 그 선수의 몸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예를 들어서 500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수의 몸값은 500억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팀, 어느 조직에 속했나? 마 선생님 팀에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마 선생님의 조직, 그 팀에 속해져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팀에 속하게 됐어요. 그 팀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불한 몸값이 얼마겠습니까? 지불한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1억, 10억, 100억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이적료였어요. 이적료. 그래서 우리들의 몸값은 얼마냐? 과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들의 몸값은 얼마짜리냐? 바로 예수님짜리가 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모든 과거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덮여졌다, 청산되어졌다, 이게 너무나도 기뻤지만 그 다음 기쁨은 뭔가 하면 저 자신의 가치였어요. 여러분도 여기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성적 좀 좋으면 가치 있는 것 같고 성적이 안 좋으면 가치가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돈 좀 많이 벌면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면 가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 있는 것 같다가 그 조건이 없어지면 가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제 자신의 가치, 제 자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이적료, 그 이적료가 얼마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랍게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이제 저희는 4남매입니다. 4남매인데 제가 맏입니다. 맏. 저만 좀 작고 제 동생들은 다 큽니다. 특별히 이제 제 동생, 밑에 있는 동생, 목사님 하는 그 동생인데 얘는 요즘은 좀 살이 좀 쪘지만 옛날에는 거의 킹카급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을 봤던 우리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정말 희한합니다. 어떻게 같은 배 속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 동생들은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성 열성 비율이 어떻게 되냐? 3대 1이다. 내가 우리 집안의 모든 열성을 내가 다 짊어졌다. 제가 그렇게 가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남동생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두 살 차이니까 정말 매일 싸웠습니다. 매일 싸웠어요. 그런데 동생이 2학년 겨울쯤에 수련회 가서 얘가 얼떨결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본 게 제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싸움이 안 돼. 제가 한방 딱 집어으면 얘가 빠박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제가 한방 집어으면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 한마디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싸움이 진행이 안 돼.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옛날엔 그런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내 동생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과거에 표현할 정도로 제 동생이 저한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매일 싸우던 놈이 어떻게 이런 성인 군자가 됐나.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같이 대학 다니면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도대체 너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은혜 받고 뭘 깨달아가지고 애가 그래 이상해졌냐? 그때 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형,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는데 딱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무 귀한 사람이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실 만큼 나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생이 참 이렇게 많이 그때 저희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춘기 빗나갈 수 있는 조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지박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참아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야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 내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보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귀하다, 예수님 짜리다 이야기하고 멍청한 남편은 나보고 뭐 쓸모없다 이야기할 때 누구 이야기가 맞을까요? 누구 이야기가 맞습니까? 남편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짜리다, 너 정말 귀한 자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반응을 안 하시네. 우리 남자분들 만약에 직장 가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아무래도 너는 실패할 것 같다, 쓸모없는 것 같다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 자리다, 너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누구 음성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내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성도님들, 나 자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로 불려질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세 번째 자막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줄쳐놓으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으로 우리는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값을 치르고 풀려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얼마나 엄숙한가 하면, 예를 들면 빌브라이트 같은 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적 혁명, 그리고 영적 쿠데타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혁명과 쿠데타는 뭐죠?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삶의 왕은 누구였느냐? 나 자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의 왕은 누구였느냐? 죄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 삶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왕과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 영적인 혁명, 영적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서 왕으로 모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제 교회 오시면 개발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과정 201반 교재가 이제 그 201반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는 원래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가 좀 편집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 원래 원본이 뭔가 하면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IVP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편집해서 우리가 201로 쓰고 있는데 그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누군가 하면 울산대 교수로 계시는 주상윤 교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믿지 않는 집인데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분이 수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헌신된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날,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기가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 말 그냥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할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느냐? 이때까지 대학생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일주일을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두 마디 생각이 나고,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 한두 마디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 주위에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그러나 세상이 어떤 예를 이야기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귀중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귀중한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영성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충격적인 것을 제가 공부를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분의 피로 씻음 받고 속량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날입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처음 만난 날은 과거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 때 그때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날은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리는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 그거 알고 싶으면 자기 마음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날로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 처음 만난 날을 생각을 했어요. 그 허름한 자취방, 그리고 쓰러져 있다가 제가 책을 받고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때 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씻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그때 누리게 됐어요. 이 날을 기억하다 보면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지금 목사고 남들은 저를 향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나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부끄럽지 않다 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뭔가 부추기는 것, 내가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나됨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무엇이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정말 모순 덩어리였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내가 가졌던 생각,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은혜를 통해 시작된 것인가 허영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벗은 몸이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벗은 벌거벗은 존재였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딸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그 뒤틀려졌던 본성들 꺾으시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도록 누가 만들어주셨느냐? 성령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 아버지 맞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지금 우리가 둘러싸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속량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귀중한 사람답게 귀중하게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날이 매일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아버지 맞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